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노래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또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당시 땅끝과도 같았던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첫 발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요, 또 이방 세계를 대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교라는 장벽을 뚫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처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참된 경건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그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의 은총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유대 교인은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유대 교인이었던 고넬료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마침내 로마의 복음화와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향한 횃불을 높이 드신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섬세하신 섭리를 통한 구원의 행적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소개되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는 이상, 광경, 시야를 의미하는 실제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은 상상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환영이 아니라 천사가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천사는 고넬료에게 10장 4절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5절에 보면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과 부하 중 경건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던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말씀에 의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더러운 짐승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또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제가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일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므로 환상이 끝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그때 하나님의 역사죠. 섭리죠. 도착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고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해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전하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환상의 사건과 그 진행된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이 두 개의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장벽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복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 향해서는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다라고 하는 교만과 편견의 담장을 높이 높이 쌓아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둘 사이에 세워진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걸 바울의 에베소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들다 할 때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 둘 사이에 세워진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지역과 민족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즉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여전히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듯이 박해 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디아스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역적으로는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나갔지만 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 사도행전 9장까지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9장까지 전해진 내용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루다에 있던 에니아라든지 다비다라든지 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 깊숙이 뿌리박고 있던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유대주의의 담장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환상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의 이방인을 향한 닫혀진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온갖 더러운 짐승들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유대인 베드로의 편견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이시자 베드로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령한 계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담장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바로 그 일에 유대인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복음의 물결 앞에는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담장은 다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유대인의 담장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들도 복음의 흐름을 가로막는 어떤 형태의 담장들이라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는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담장이나 혹은 편견은 없습니까? 우리 각자의 감정과 편견으로 쌓은 개인적인 담장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은 내가 아무리 예수 믿자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지독한 편견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높은 담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요즘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좌우에 이 이데올로기의 담장이 너무너무 높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개인적인 담장 혹은 이념의 담장을 만들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담을 헐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모습인지. 우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헐어버리신 그 막힌 담을 다시 쌓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밀한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난부터 본 이 두 개의 환상을 통한 계시의 사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계시의 사건들을 두 개를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계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시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냥 막연하게 동쪽으로 가라 혹은 북쪽으로 가라 뭐 점쟁이 뛰지 말하듯이 뭐 동쪽으로 가면 뭐 네 생애가 올해는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욥바로 가라 그러죠.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칭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는 가죽공을 말합니다. 가죽을 통해서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시몬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천사가 둘 분명히 구분지어 말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 구분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욥바에 어디에 있느냐? 해변가에 있대요. 하나님의 계시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지. 가끔가다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객관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 산기도 가서 계시받았다고 하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막연하고 모호하고 그 내용이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 그런 계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건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암시나 혹은 자기 확신 또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시 쌍방적이어서 더 객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이에 순종해서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청에 응하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한 계시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듣죠. 어떤 노총각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초조함 가운데 있는데 마침 한 자매가 나타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루는 주님께서 그래 아들아 네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그녀와 결혼을 해라. 계시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가 받은 계시가 확실하다면 그 계시는 그 자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나만 계시받았다고 하면 그건 계시가 아니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째 점검해 보시고 다음 여러분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영적 리더들 통해서 나누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고 모호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계획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철저하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 쓸 재물이나 도구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되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이 계시의 사건들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그 상황에 맞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모든 일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마침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장벽에 구멍이 뚫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역사적인 출발을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고넬료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진행되었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유대교의 경건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유대교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하여금 또 팔레스타인 서북쪽에 있는 가해사라로 파송했어요. 파견했다고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가이사라로 보냈어요. 유대 땅 서쪽 지역에 있는 해변 도시에.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욥바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욥바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것은 복음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고 또한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 말씀 보았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의 역사에 의해서 그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잠시 멈추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역사적인 환경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았듯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갈리쿠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걸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혔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느라고 잠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 돌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잠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욥바까지 와서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여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들과 일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고넬료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미처 알기도 전에 한치도 오차이 없이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숭실대 김혜건 교수는 이를 가르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적시의 섭리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 적시의 섭리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을 만났고 지금 이 복된 자리,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사건에 휘말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단식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과 일터에 문제가 생겨 난감한 지경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내 원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나 환경이나 사건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그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고 화영조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강의 집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되는 것 같으나 마지막 순간에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민족이 너무 어지럽죠. 너무 힘들죠. 많은 이들이 나라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4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향하신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때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한 탈북민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북민 방송인이자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인 정유나 자매입니다. 정유나 자매는 1988년 북한 자강도 진천군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스키부대 참모장으로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그녀는 자랐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장군으로 승진을 해서 국경도시인 회령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자매는 남조선 드라마, 대한민국 드라마를 친구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에 한국 드라마를 안 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재미있길래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그녀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드라마를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접하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북한에서 속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이 자매가 한 번은 한국의 배우들이 연말에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배우들이 당당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놀랐던 거죠. 그러다가 유나 자매는 또 어릴 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북한에 남아있던 지하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나 자매는 더 이상 북한에서 속고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남조선에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월 북한을 탈출합니다. 훗날 그녀는 그때 자신이 별 생각 없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이 분명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유나 자매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몇 번 검문을 당하고 잡힐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점점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나 자매는 이제 태국에서 난민 수용소가 아닌 방콕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 중에 안수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고 뒤를 돌아보니 세 사람이 금가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고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울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베드로가 의심해서 바다에 빠졌다. 너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유나 자매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2017년 채널 A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와서 MZ 탈북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자매가 북한에 있을 때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싶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짐 로저스에게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유나 자매가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짐 로저스 회장이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비서로 함께 일해달라는 스카웃 제의를 해옵니다. 10대에 탈북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유나 자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짐 로저스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한 거였죠. 그 유나 자매의 어머니와 오빠도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고 세 사람이 모두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때 처음 영적 체험을 했을 때 보았던 그 금가루를 쓰고 있던 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말 창세 전부터 크고 은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자기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하실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서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가 된 것까지 그 모든 것, 그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묘하신 당신의 섭리하에 계획하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 후 그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은혜의 섭리를 간증하면서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유나 자매의 삶을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당신의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장벽을 뚫고 땅끝으로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경건한 이방인을 고넬료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모든 환경을 당신의 신묘막측한 섭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연극의 무대 뒤편에서 무대의 세팅과 출연진과 각본과 스토리를 연출하시는 총감독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출하시는 무대에서 출연자로 부름받아 서 있는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연출하시는, 섭리하시는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전부를 당신의 오묘하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에,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려 땅끝까지 복음에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